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나라 경영에 나서게 됐습니다. 국가 경영을 책임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성경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이끌어갔는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줍니다. 또 솔로몬은 그런 외국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유다 왕국의 실체가 국제사회에 드러나게 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유다 왕국이 강력한 왕국이라는 것이 주변 나라에 많이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솔로몬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주변 내 여러 부족 국가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국의 위세가 대단히 강해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로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와 또 같은 지역 안에 있었던 소수 부족들, 이런 부족들을 평정하고 국경지대 평화를 만들어내 영토를 확장하고 그런 일을 했을 뿐이지, 멀리 바다 건너 있는 알지 못했던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서로 관계를 가지고 하는 일들은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북쪽의 국경을 가지고 있었던 두로 왕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긴밀하게 했습니다. 또 나중에 두로 왕국에게 갈릴리 지방의 20개 고을을 그동안 건축 사업을 위해서 할애해 주었던 경비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도를 넘친다, 조금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배려를 이 두로 왕국에 하는 것을 통해서 두로 왕국과 자기 왕국과의 관계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런 견고한 관계는 그 후에 여러 가지 발전적인 관계로 진행되게 되는데, 후에 다윗이 무역을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무역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바닷길을 이용할 줄도 몰랐던 민족인데, 두로의 히람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배를 만들기도 하고 배를 운행하는 기술자를 지원받기도 하고 해서 멀리와 교역하는 일에 나서게 되어서 두로 왕국에게 투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 경영의 지혜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전통적인 최강국이었던 애굽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9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애굽 왕이 게셀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유다 왕국에 넘겨주는 이런 일까지 진행되면서 애굽과의 관계도 어느 때보다도 더 견고한 관계가 될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가 하면 최초로 이제 이 솔로몬이 무역항을 개발하는데 9장 2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에 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다 그럽니다. 지금도 엘롯이라는 한국 아주 유명한 휴양지로, 홍해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의 휴양지이지, 홍해가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이집트가 다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바다인데, 이스라엘 쪽에서 제일 발전된 그런 휴양지가 에일랏이라는, 지금은 에일랏이라고 부르는데요, 에시온게벨 근처에 에일랏을 개발해서 그때부터 무역항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무역항으로 삼으면 28절 말씀해 보시면 오빌이라는 곳에 가서 금을 많이 실어왔다 그러는데, 이 오빌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알려져 있기는 아라비아 반도의 어느 지역, 어느 나라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금생산으로 유명했던 나라인데, 그렇게 추정해 보면 예, 지금의 예멘 아니면 오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이 홍해를 이용해서 아라비아 쪽과는 무역을 했던 것이 아니고, 10장 22절 말씀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 그랬습니다. 다시스의 배와 두로왕 히람의 배를 바다에 두었다라고 했는데, 이 바다는 홍해가 아니고 지중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히람의 배가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지중해 해변 따라 내려왔을 테이니까 지중해였을 것이고, 이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이기 때문에 스페인의 선박들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그 선박 역시 지중해를 통과해서 왔을 것이기 때문에 지중해 해변에 이스라엘의 어느 지점에 배들이 도착했고 그 배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실어 왔다 그러는데, 그 실어 물건들을 보시면요,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당시에 이 원숭이와 공작, 코끼리, 이 코, 상아 이런 것들을 실어 올 수 있는데 아프리카 동부 해안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솔로몬 시대 이미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도 무역을 통해서 이런 원숭이와 같은 이런 희귀한 동물들을 실어오는 이런 교역을 이루어냈다라고 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에시온 게벨의 에일라시라는 곳을 통해서 아라비아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아라비아 쪽으로 지금 우리 잘 아는 걸프만이라는 그쪽으로 빠져나가다가 보면 이게 인도양과 연결되게 돼 있죠. 그 인도양을 통과해서 인도와 무역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무역을 통해서 인도의 코끼리나 상아나 또 원숭이 이런 것들을 실어 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지역과 이 솔로몬이 무역관계를 이어가면서 유다왕국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 굉장히 많은 국가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담대한 국가 경영의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 좀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어왔다는 물건들을 보면 다 10장 22절에도 보시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일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건 아니죠. 원숭이가 일반 백성들의 삶에 뭐 필요하겠습니까? 공작새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왕궁의 사치를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왕궁에서의 어떤 그 먼 나라의 희귀한 진귀한 그런 물건을 보는 특권층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보는데, 이 먼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특권층 몇 사람이 누리는 그런 혜택을 위해서 이런 무역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이 좀 걱정스럽다 그런 느낌들은 아니나 다를까 다음 11장에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굉장한 부작용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아마 이때 솔로몬이 그 무역을 통해서 뭐 일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든지 또는 식량이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에 들어와서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좀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건 오늘날이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일반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더라면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의 평가는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와 교제를 하고 무역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왕실의 영화로움, 자기의 사치로운 생활 그런 것들에게 초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 끝에 가면 굉장히 빈국으로 다시 이제 전락해 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여러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도 솔로몬과 시바라고 하는 말이 하도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이고 별별 온갖 로맨스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그 이야기에 들어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역사이고 어디까지가 그 꾸미는 이야기인지도 분명하지 않을 만큼 이 솔로몬과 시바 왕국과의 관계는 뭐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디오피아 역사에도 나오고 또 유명한 오페라에도 등장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런 이야기여서 실제 역사와 후에 누가 흥미있게 만들어서 각색한 역사 사이 우리가 자꾸 구분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더 설명드릴까 생각합니다. 이 스바 왕국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좀 전에 홍해를 통해서 아라비아 반도로 빠져나가는데 아라비아 해의 북쪽 지역에 어디 있었다 하기도 하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나라 그러기도 하고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이 스바 왕국이 에티오피아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제일 오랫동안 정설처럼 여겨졌던 것이 에티오피아와 수단 이쪽 지역에 이 스바 왕국이 있었다라는 것이 전해져 왔는데 솔로몬의 시대를 보면 그때 왕국이 있었다고 한 대체로 BC 1000년을 전후해서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가 960년대쯤이니까요. BC 1000년 전후해서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BC 1000년을 전후해서는 이 이디오피아 지역의 그 지배 군주, 지배 종족이 누비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비아족이라면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세력을 넓혔고 나중에 이집트를 지배하기도 했고 했던 그런 민족이 누비아족인데 그 사람들이 지배했었기 때문에 또이 성경 이야기하고는 잘 맞지가 않아서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근거가 있고 확실하다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남쪽 끝에 위치해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예멘은 지금 뭐 남예멘, 북예멘 전쟁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고통당하는 나라인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고대 사회가 고대 국가가 어떤 형태였는지가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의 기후라고 하는 것이 모래바람 하나 불면 도시가 다 덮여버릴 만큼 그런 곳이고 대체로 유목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래 속에 다그 옛날 유적지들이 묻혀버려서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라도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없었으니까 기록을 남기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나라가 있었고 어떤 민족이 다스렸고 어떤 역사에서는 전혀 근거가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대체로 출토된 유물들이나 또는 비석에 새겨진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역사를 짐작할 뿐이어서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시바 왕국이 도대체 어떤 왕국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에 들어와 1960년대, 70년대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책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클랩이라는 미국의 고고학자인데요. 우리 흔히 여러분 집에서 그 TV 보시나 모르겠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TV 보시면 고고학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유명한 사람, 원조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니콜라스 클랩인데 이분이 세계 오지를 많이 탐험하는 가운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스바 왕국의 실체를 밝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20년 동안 그 지역을 온그 아라비아 반도를 발로 밟으면서 여행을 하고 답사를 하고 하다가 책을 펴냈는데 스바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러면서 부제를 달기를 스바의 여왕 3천 년 만에 잠을 깨다 그런 부제를 달아서 책을 냈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따르면 이 스바 왕국은 지금의 예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예멘에서 바다를 건너 아프리카라고 하면 바로 에티오피아이거든요. 그래서 예멘과 바다 건너 에티오피아까지를 함께 점령하고 지배했던 그런 나라가 스바 왕국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게 성경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요. 창세기 10장 28절, 25장 3절, 또 역대상 1장 31절 등에 따르면 이 스바 사람들을 셈족으로 소개하거든요. 셈의 후예들이다. 그런데 또 창세기 7장에는 함족으로 소개가 돼요. 어떤 성경에는 이 스바 사람들이 셈족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함족이다, 함족의 후손이다 그렇게 서로 다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었던 예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셈족들이고 바다 건너에 있었던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다 함족이기 때문에 두 이야기가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도 매우 일치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왕국은 위치가 홍해를 통과해서 인도양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와 인도에 이르는 해상 통로를 장악하고 있어서 이곳을 통해서 동방과의 무역을 주로 해서 굉장한 국가 부를 형성한 나라였습니다. 또 육로를 통해서 이집트와도 연결되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유럽까지 진출하면서 주로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일구었던 나라인데 주로 무역에 사용했던 것들이 금과 같은 보석류이든지 아니면 향료였습니다. 유향 같은 이 향료였어요. 유향 같은 이 향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왕궁에서 사치품으로 사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유럽이라는 모든 신전에서 다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의 제일 좋은 향을 이 예멘의 스바 사람들이 생산해내서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 향을 유향을 전 세계 모든 신전들에 다 뭐 그리스 로마 것 없이 이집트 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공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종교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당시는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과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나라든지 솔로몬도 성전 중심으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런 그 종교적 제의에 사용되는 이 물품들을 전 세계에 공급하면서 종교계 지도자들이나 또 그걸 통해 정계 지도자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적인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동방의 여러 인도와의 교역을 통해서 가지고 동방의 문물들을 이 서방에 전달하면서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이익을 보았던 그런 나라가 이 스바 왕국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왕이라는 이 사람이 그런 관계를 특별히 잘했던 이 무역 관계, 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특별히 잘했던 것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여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목민 사회 전통이 있어서 가부장적 체제가 명확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왕이라는 게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여자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을 찾아오면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을 따르면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 스바 여왕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고 무역에 능하고 정치적 수완이 대단한 그런 여성으로 소개되는데 성경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록에는 뭐 거의 반신반의처럼 그렇게 소개해요. 여자는 여자인데 다리에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반신반인 동물처럼 그런 형상했다는 기록도 어떤 경우에는 아주 뭐 그 로마의 비너스를 능가할 만큼 미모가 출중해서 세계 모든 군왕들을 다 정신이 홀딱 빠지게 만들었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여러 기록이 있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해서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방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출중하다는 말을 듣고 그와 한번 겨루어 보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여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이 시대에는 왕과 왕들이 교제를 트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지혜로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난제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쌓아나가고 교제의 폭을 넓혀나가고 서로에 대한 실력을 가늠하면서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갔던 당시의 관행이었고, 이것이 친교회 나간 당시의 국가 정상들이 친교회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많은 수행원들과 또 많은 물품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찾아왔던 목적은 이런 솔로몬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 스바 여왕의 관심사는 무역에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솔로몬이 장악하고 나라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 어디 작은 나라가 길목이잖아요. 에집트에서 북쪽으로 다메섹으로 가거나 로마로 가려고 유럽으로 가려고 했을 때도 이곳을 지나가야 하고, 또 멀리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서 이집트로 가고자 해도 이 지역을 지나가야 하고,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에게서는 무역 통상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통상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국제 간의 무역이 당시로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교제의 폭을 넓히면서 솔로몬은 솔로몬대로의 계산을 따로 하고 이 스바 여왕들의 계산을 따로 하면서 굉장히 고단위의 정치와 무역 협상을 벌여나가는 장면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은 스바 왕국을 통해서 이 동방세계로 진출해 나가는 그런 길을 열게 되었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의 관계를 통해서 북쪽으로 진출해 나가는 길을 확보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그런 통상 협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라고 하면 로맨스를 생각하게 돼요. 두 사람 사이에 뭐 썸씽이 있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성경에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단지 성경의 아가서 1장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그런 솔로몬의 여인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금지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이 스바 여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올해 2세기의 신학자였던 오리겐 같은 분은 이걸 그렇게 지지를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 이걸로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뭐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에도피아의 건국설화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케브라 나가스트라고 하는 이 에디오피아의 건국설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는 겁니다. 메넬리크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없거든요.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는 누구냐고 따져 물어요. 그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너희 아버지는 유다 왕국의 솔로몬 왕이라고 가르쳐 주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을 만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하고 아들인 것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선물을 하나 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성전에서든 언약궤, 언약궤의 모조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아들에게 선물로 줘요. 근데 이 아들이 딱 보고 이 모조품인 걸 압니다. 그래 밤중에 솔로몬 자기 아버지 잠든 사이에 성전에 가가지고 진품하고 모조품 바꿔가지고 진품을 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그때는 이미 이제 이 메넬리크가 에디오피아를 점령해서 에디오피아의 그 초대 황제가 초대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다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에디오피아의 건국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야기가 쓰여진 연대가 솔로몬 때보다는 거의 한 1000년쯤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에디오피아의 건국설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산 건 사실이에요. 그 1980년대에 여러분 아마 그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굉장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에티오피아 사람 다 굶어 죽는다 그러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정부가 군수송기를 여러 대 에티오피아 에데스 아바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태워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삽니다. 그것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주위시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정부도 인정을 하고요. 언제부터 그럼 살게 됐을까? 그건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 솔로몬의 시대 때부터 양국 사이의 교제가 빈번히 이루어지게 되면서 인적 교류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혼혈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그 시바 여왕과 로맨스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에티오피아 쪽의 이야기가 더 이와 관계된 내용이 많은데 우리로서는 그 내용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추정해서 뭐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이때 방문한 여왕이 솔로몬 왕국의 모든 것을 보고 감탄을 하죠. 제일 감탄하는 게 뭐냐면은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여기 조금 성경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웅장한 큰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한 70평 정도 되는 바깥들까지 포함해서 200평 안팎의 그런 건물 규모이기 때문에 뭐 청계가 있어도 뭐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현란해질 만큼 놀랐다는 건데, 그러니까 청계라는 말, 계단을 말하는 히브리어가 올라라는 말이에요. 올라. 올라는 우리말과 똑같이 올라입니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말과 똑같아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계단,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도 올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연기와 같은 냄새가 하늘로 뭉게뭉게 올라가는 것도 보고도 올라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 시바 여왕이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계단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의 장엄함에 놀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RSV나 또는 그 다른 번역, 우리의 표준 새번역 이런 등등의 번역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front offering이라 그랬어요. 번제물.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들이 하나님께 불태워져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엄중함과 웅장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압도당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다가와서 솔로몬과 교제해보고 그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앙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6절, 7절 보시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굉장히 이제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그 소문 들을 때 무슨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 또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소문은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걸 내가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신앙적으로 개종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그냥 칭찬하는 이야기인지 구분되진 않지만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게 되고 경탄하게 된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까지도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 국제적인 교제와 이런 교류 현상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께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또는 소문보다 더하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닐까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교회 처음 와서 우리를 만나보고 난 다음에 소문이 사실이네요. 소문보다 더합니다. 그런 감동을 주고 경탄을 만들어내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낼 내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구비되어져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도시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 먼 나라에서는 베일에 쌓여져 있는 은둔된 그런 나라처럼 보여졌는데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이웃들의 평가가 소문보다 더 뛰어납니다. 라는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내적인 견고함과 내적인 아름다움 만들어 나가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절에도 보시면 이 여왕이 하나님을 찬송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결국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 여호와 신앙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솔로몬과 스바 여왕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두 왕국이 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실리를 다 챙겼을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으로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방 왕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고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열매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결코 작지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솔로몬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9장, 10장에서 끝이 나고 이 11장부터는 그 노후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다시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